비틀거리며 넘어지려는 곳, 바로 거기에 보물이 묻혀있다. 차마 들어가기를 겁내던 동굴, 그 속에 그렇게 찾아 헤매던 보물이 숨겨져 있다. 여러분은 보물을 발견한다. 보물이 여러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영적인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것도 얕보지 않는다. 영혼의 그릇이 육체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우리를 바꾸는 아름다운 힘 고전, 고전일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네. 선생님 오프닝에 해주신 이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 이거, 예. 이거 그냥 내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디에, 어느 좋은 글귀를 이렇게 따오신 것이 아니고요?
아, 뭐 글귀 따온 것도 있고, 내 것도 있고, 뭐 섞였습니다. 비빔밥입니다.
그럼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의미로 썼어요. 그냥, 우리가 엎어진 곳, 바로 그 자리에서 두 손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 바로 거기가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곳이다. 그것보다 더 커다란 보물은 어디 있겠냐. 뭐 이런 뜻을 좀 이제 쓰고 싶었어요. 상류사를 이렇게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너무도 많아요.
네.
네, 네. 시련과 위기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사람이 이게 만들어 준 것이죠. 네, 네.
좌절도 나의 보물이다.
그렇죠.
예,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첫 단계다.
네. 바로 엎어진 곳. 네, 거기를 짚고 일어나야 된다.
아, 예.
네.
여러분들 고전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전읽기 참여 방법 좀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팟캐스트도 있습니다.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잘 해놨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또 인터넷 검색창에 고전읽기 치시면은 저희 홈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댓글 남겨주십시오.
이어서 공연 선물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삼국유사와 만난 셰익스피어의 연극 템페스트. 그리고 뮤지컬 엄마 더 메모리 쇼의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자,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첫 곡 듣고 와서 저희들이 책장을 펼쳐보도록 할게요. 베리 매닐로우입니다. Can't smile without you.
프로도 쏟아져 나오는 무궁무진한 이야기거리. 일련의 삼국유사 속으로 우리는 계속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동굴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 같아요.
그렇죠. 한 네. 이야기에서 다른 이야기로 또 그 이야기에서 얼핏 전혀 다른 것으로
네.
네. 이렇게 우리는 연하여 이야기거리 속으로 빠져듭니다.
어디가 이야기의 끝일까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끝까지 우리하고 네. 함께 여행을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오늘의 고품격 퀴즈 내드릴게요. 삼국유사는 김유신의 탄생에 대해서 고구려의 이름난 점쟁이인 이 사람이 다시 환생해서 태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점쟁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미남, 2번 추남.
오, 재밌어요. 네, 네.
정답을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세 분께 믿음사에서 나온 삼국유사를 선물로 보내드리는데 이 점쟁이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답을 이제 보면 알겠네요. 네.
이거는 저희 방송을 계속 들으셔야 정답이 나올 것 같고 첫 번째 주인공 오늘은 선생님? 김유신?
그렇죠.
네.
아, 그 신라뿐만 아니고
네.
결국 우리나라 전체 명장전에서 그 이순신 장군이 아마 단연 톱일 거고요.
네.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또 버금가게 늘 등장하시는 분이 이제 이분이시죠.
아, 그럼요. 대표적인 장군인데.
그렇죠.
또 우리 구본영 선생님이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많아요. 왜냐하면 예.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네.
다른 이야기들하고 많이 연결이 됩니다. 김유신 장군은 여러 이야기에 다 연결 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예. 이 김유신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네. 다른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또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럴까요?
예.
아, 우선 김유신 장군에 대한 아주 그 결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네. 퀴즈와 관계된 이야기는 직접 낭송을 통해서 직접 들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것과 관련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루지 않는 것들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유신 장군의 아버지는 서현공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가야 쪽의 왕족이었죠. 그리고 진골로 편입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법흥황 때에 이 가야국은 이제 신라에 귀속되게 되는데 그쪽에 이제 왕족의 피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부인 그러니까 어머니죠. 어머니는 만명 부인인데
네.
이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서로 눈짓을 하다가 눈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당히 다이나믹한 남녀 관계 속에서
네.
이제 김유신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거칠 것이 없는 분이에요. 탄생할 때부터 그렇게 거칠 것이 없는 분인데 15살에 화랑이 된 걸로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 첫 전투로서 가장 그 중요한 전투가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낭비성 싸움이었는데
네.
이 낭비성 싸움에서 사실은 이 신라가 거의 패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김유신이 그때 적장의 목을 뱀으로 해서 이 싸움을 반전시키고 그렇게 해서 김유신이 비로소 이제 용사로서 이름을 이제 갖게 되게 되죠. 이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론 이제 전쟁 영웅이에요. 전쟁 영웅인데
네.
힘으로 안 되면 지략으로 하고
지략으로
안 되면 신수를 써서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반드시 해내고 마는 이런 이제 분이었어요.
어떻게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 대야성에서 김춘추의 사위인 품석하고 그 아내가 백제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근데 거기에 대응하려고 했더니 사실은 이제 신라의 힘 미약한 거죠. 그래서 김춘추가 아직 왕이 되기 전에 고구려로 원군을 청하러 가지만 그것도 목숨을 건 모험이에요. 그때 떠나기 전에 김유신과 약조를 합니다. 내가 만일 가서 고구려의 원병을 얻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내가 감옥에 갇히거나 그러면 너는 어떡할래? 그랬더니 김유신이 약조를 해줍니다.
뭐라고?
그러면 내가 탄 말이 백제와 고구려 왕들의 정원을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믿고 김춘추가 떠납니다. 근데 사실은 고구려에서 이제 김춘추를 억류하게 되죠. 그러자 김유신이 자기의 말을 지켜요. 그래서 결사대를 이끌고, 이 왕에게, 이 진언을 넣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에서 김유신이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춘추를 방면하게 되죠.
네.
자.
이만큼
선생님? 이만큼
더 듣고 싶은데
더 듣고 싶죠? 더 해주세요. 그래도 되는데 우리 조금 있다가 다시
그럴까요?
조금
이야기를 좀 아껴두고요.
아껴두고
그러면 삼국 통일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난 김유신이 탄생부터가 남달랐다고 하는데
네.
우리 북 나레이터 백운철 씨의 낭독으로 들어볼게요.
김유신은 서현각간 김씨의 맏아들이고. 아우는 흠순이다. 유신은 진평왕 17년 을묘에 태어났다. 북두칠성의 전기를 타거나 등에 일곱 별의 무늬가 있었다. 그에게는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 많았는데 다음의 일화도 그 중에 하나다. 김유신은 18살에 검술을 익혀 국선이 되었다. 이때 유신의 무리 중에 백석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서 왔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여러 해 동안 화랑의 무리에 있었다. 하루는 유신이 고구려와 백제를 칠 국리에 골몰하는데 백석이 유신에게 다가오더니 넌지시 말했다. 좋아, 공이 함께 적국에 들어가 적국의 정세를 미리 살펴본 뒤에 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신은 좋은 생각인 듯하여 그날 밤 바로 백석을 데리고 적국으로 떠났다. 한참을 가다가 고개에서 잠시 쉬는데 어디선가 두 여인이 나타나더니 유신을 따라왔다. 다시 고라천에 이르러 막 자려는데 또 한 여자가 갑자기 유신에게 다가왔다. 새 여인은 맛있는 과자를 유신에게 주며 상냥하게 대하였다. 유신은 여인들이 누군지 몰랐지만 왠지 마음이 끌려 과자를 받아 먹으면서 여인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여인들이 말했다.
공께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백석을 잠시 따돌리고 우리와 저 숲으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유신은 그러기로 하고 여인들을 쫓아 숲으로 들어갔다. 어느 정도 들어가자 여인들이 곧 신의 모습으로 변하였다.
우리는 나림, 혈례, 고라 세 곳의 호국신이요. 지금 적국 사람들이 당신을 유인하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어. 우리는 그대를 말리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요.
신들은 말을 마치고는 곧 자취를 감추었다. 유신은 너무 놀라 기절했다가 겨우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숲에서 나왔다. 고라관 숙소로 돌아온 유신은 꾀를 내어 백석에게 말했다.
아, 네, 지금 다른 나라에 가면서 깜빡 잊고 중요한 문서를 집에 두고 왔구나. 다시 돌아가 가지고 오도록 하자.
유신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백석을 묻고 신들의 말이 과연 사실인지를 물었다. 백석이 말했다.
에이, 저는 본래 고구려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여러 신하가 신라의 유신은 우리 고구려 점쟁이 추남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요. 국경지방에 물이 거꾸로 흐르자 왕은 추남이라는 점쟁이에게 점을 치게 했지요. 그때 추남이 대왕의 부인이 음양에 돌을 거슬렀으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오라고 했소. 대왕은 놀라고 왕비는 몹시 화가 나 이건 분명히 요망한 여우의 말이니 다른 일로 추남을 시험하자고 하였소. 만일 점괘가 틀리면 그를 중형에 처하기로 했지요. 왕은 쥐 한 마리를 함에 감추어 두고 무슨 물건인지를 맞추게 하였어. 그랬더니 추남은 이것은 쥐인데 여덟 마리입니다 라고 했소. 왕은 틀렸다고 그를 죽였어. 그 사람은 죽으면서 내가 죽은 뒤에는 대장이 돼 반드시 고구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저주를 했어. 그를 죽인 뒤에 배를 갈라보니 놀랍게도 새끼 일곱 마리가 있었어. 왕은 그제야 추남의 말이 맞는 것을 알았지요. 그날 밤 대왕의 꿈에 추남이 신라 서현공 부인의 품으로 들어간 것이 보였어. 그래서 여러 신하에게 말했지요. 신하들은 모두 추남이 맹세하고 죽더니 정말 신라에서 태어나려나 봅니다 했소. 이런 사연으로 왕이 나를 신라로 보내서 그들을 유인케 한 것이요.
김유신은 전후 사정을 모두 들은 뒤 바로 백석을 죽이고 음식을 잘 갖추어 새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와, 이 점쟁이 굉장히 용한데요, 선생님?
그렇죠.
네, 아주 네. 못생긴 점쟁인데.
아, 아마 그렇죠. 그,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 청취자분들은 예. 이제 금방 네. 이제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예.
아까 제가 소개하면서 힘으로 안 되면 지략을 쓰고 지략이 안 되면 신술을 쓴다 그랬는데 아마 그 신술과 관련된 연관관계일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럼 이 고구려의 말이 맞나?
글쎄 말이에요.
예. 예. 김유신이 바로 그 용하다는 점쟁이의 환생이라고 막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참 재밌는 게 이게 점쟁이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퀴즈를 맞춰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뱃속에 든 새끼의 그 마리수가 몇 명이 몇 마리냐 이걸 알아맞히는 게 아마 그 퀴즈의 아마 그 기준이었던 모양이야. 왜냐하면 서양에서도
네.
사실은 이제 그리스와 트로이가 전쟁을 하게 될 때
네.
그리스 최고의 점쟁이가 이제 칼카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칼카스가 바로 이제 새가 날아가는 모습이나
네.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점을 치는 아주 유명한 점쟁이였어요. 근데 언젠가 한번 말씀은 드린 적이 있는데 테이레시아스라고 하는
예.
그 유명한 장님 점쟁이
테이레시아스
아, 네. 그 장님 점쟁이의 손자의 몹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둘이 내기를 해요. 칼카스하고 몹소스하고 이번에는 뭐 그 쥐는 아니고
예.
새끼 새끼 그 암퇴지의 뱃속에 새끼가 몇 마리 들어있나를 가지고 내기를 해요. 그리고 칼카스는 8마리라고 그러고 이 몹소스는 9마리인데 전부 수컷이고 내일 6시에 새끼를 낳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아, 그래가지고 그 6시에 보니까 아, 몹소스 얘기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칼카스가 결국 그 자기보다 위대한 예언자가 나오는 순간에 넌 죽을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칼카스가 명을 다하는 뭐 이런 얘기도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둘 다 영하네.
영하죠.
예. 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야기 역시도 김유신이 출연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미추왕과 대나무잎 군사들 이야기인데요.
네.
미추왕은 또 어떤 왕입니까?
아 우선 미추왕은 역사적으로 뭐 중요한 업적을 남긴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딱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김알지의 7세손인데 13대 왕이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김씨로서는 처음 왕이 된 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석씨가 3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17대 뇌물왕 때 가가지고 그때부터 김씨가 이제 쭉 이렇게 이제 그 연이어서 왕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신라 왕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김씨성 최초의 김씨 왕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추왕이
네. 그러니까 김유신이 나중에 네. 미추왕과 관련된 어떤 일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도 그 김씨성을 가지고 있던 김씨 왕조의 첫 원조였기 때문에 이분에게 이제 찾아가는 일이 생겨요.
네. 예. 그렇다면 미추왕의 무덤은 죽현릉이라고 불리웁니다. 왜 이름이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그 사연을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네.
신라 제13대 미추왕은 김알지의 7대손이다. 대대로 높은 귀족이었으며 성스러운 덕이 있었다. 첨혜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23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의 능은 홍륜사 동쪽에 있다. 제14대 유려왕 때 이서국 사람들이 금성을 공격해왔다. 신라는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 맞섰지만 오래 저항할 수가 없었다. 전세가 신라군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을 때였다. 어디선가 귀에 댄잎을 꽂은 이상한 군사들이 오더니 신라군을 도왔다. 신라군은 이들의 도움으로 적들을 쉽게 물리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적군이 물러가자 댄잎 군사들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오직 댄잎만이 미추왕의 능 앞에 수북이 쌓여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그제서야 미추왕이 음으로 도운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곳을 죽현릉이라고 불렀다. 제37대 해공왕 15년 4월의 어느 날 유신공의 무덤에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더니 무덤 한가운데서 장군의 모습을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나왔다. 그의 뒤로는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40명가량의 군사가 따라 나왔다. 그들은 모두 죽현릉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무덤 속에서 우는 것 같기도 하고 하소연하는 것 같기도 한 소리가 들려왔다. 신은 평생 어려운 시국을 구제하고 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웠으며 혼백이 되어서도 나라를 보호하고 위기에서 구하려는 마음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운데 지난 경술년에 신의 자손이 아무런 죄도 없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임금이나 신하들이 모두 저의 공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신은 차라리 먼 곳으로 옮겨가서 다시는 나라를 위하여 힘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라옵건대 왕께서는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 유신을 달리며 말했다. 공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저 백성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지 말고 공은 전과 다름없이 힘쓰도록 하오. 유신은 세 번을 청하였으나 왕은 세 번을 거절하며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회오리 바람은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이 소식을 들은 해공왕은 곧바로 신하 김경신을 보내서 김유신공의 무덤에 가서 사과하고 밭 서른 결을 취선사에 내려주며 그의 명복을 빌게 하였다. 이 절은 유신이 평양을 토월한 뒤에 복을 빌기 위해 세운 것이다.
죽은 김유신이 미추왕의 무덤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할 대로 다 했습니다. 미추왕을 찾아간 이유는 앞서서 구본영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김유신을 마음을 상하게 한 걸까요?
그죠. 그런데 네? 이제 이 미추왕 등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사라지지만
네.
이 일이 벌어진 거는 해공왕 때거든요. 해공왕은 한참 뒤에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미 삼국이 통일되고 김유신 장군도 죽고 그래서 36대 해공왕인데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의 일로부터 한 100년 후의 일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김춘추의 일가들이 쭉 왕을 했었어요. 그리고
네.
그 마지막 왕이 해공왕이 되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다른 김씨가 이제 오게 되는데
네.
사실 100년이 지나게 되면 김유신과 김춘추의 자손들이 영화가 이제 다 그게 달할 때가 된 겁니다.
100년 그래서
때때로 이게 김유신 장군의 자손에게도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그러게요.
얘기하지만, 이 36대 해공왕은 참 재밌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사실 35대 경덕왕은 신라의 그 통일 이후의 평화 시대의 아주 정점이거든요.
네.
근데 이 경덕왕이 후사가 없어요. 그래서, 빌어서, 나한테 그 아들을 좀 점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예.
아들은 안 되고 딸은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딸을 좀 어떻게 아들로 바꿔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
그러면 딸로 바꿔줄 수는 있는데, 나라가 좀 어지러울 텐데 괜찮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경도왕이,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해공이 됐는데,
네.
이 양반이 그러니까 날 때부터 여자처럼 이제 그 여자의 일들과 장식품을 달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
그게 삼국유사 안에도 있더라고요.
있죠,
그
있죠.
얘기가.
네, 있죠. 예. 그런데 이 해공왕이 바로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모반 사건이 6번이나 생기게 되거든요. 반역 사건이. 그러니까
예.
그 속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켰겠어요. 그래서
네.
김유신의 자손들도 거기에 연루가 됐는데, 이렇게 돼서 쫓겨나니까 김유신 장군이 섭섭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미추해공왕에 대해 나타난 일이지만 미추왕을 찾아가서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원조죠, 원조.
그렇죠, 원조. 네.
김씨 집안의 원조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용은
이제
그리 된 겁니다.
야, 김유신 집안도 이렇게 됐군요.
누구는 뭘 이걸 그 토사구팽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이건 사실 토사구팽은 아니고
네.
100년 정도 그 조상의 음덕을 받았으면 그 후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이제 권력 을 잡고
그렇지.
뭐 이렇게 올랐겠죠. 그러니까
예.
어쩌면 토사구팽은 아니고 사필규정이다. 인간의 일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김유신 네. 이야기 지금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 얘기가 너무
무지하게 많은데.
아쉬워요. 김유신이 한풀이가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삼국유사는 김유신의 탄생에 대해서 고구려의 이름난 점쟁이인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점쟁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미남, 2번 추남. 아유, 내가 그냥 답을 말해주려고 그랬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세 분께 민음사에서 나온 삼국유사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박효신, 화신.
여러분께서는 지금 동서양 고전 백선을 선정한 숭실대와 함께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1년의 삼국유사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한번 읽어드렸던 마술피리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만파식덕. 근데 그 만파식적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
그렇죠. 네. 여러분 그 만파식적 한번 어떤 거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그럴까요?
우선 문무왕이 신라를 통일한 다음에 돌아가시고
네.
용이 돼서 나는 족을 사수할 것이다.
아, 예.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그치. 얘기했죠.
예.
그 아들이 신문왕인데 그 신문왕이 어느 날 이견대에서 둥둥 떠다니는 섬을 보게 되고 거기에 두 개로 갈라졌다 붙었다 하는 대나무가 있게 되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피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 만파식적이 근데 선생님 아주 귀중한 보물이었는데
보물이죠.
네. 도둑 맞았대요.
아, 도둑 맞은 듯이 변했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렇죠.
그랬다가 그 후에 소식이 없어지는데 예.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
그래요.
효소 왕대 불해랑은 국선으로 따르는 무리가 1,000명이나 되었다. 불해랑은 안상이란 이와 무척 친하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해 3월 불해랑이 무리를 거느리고 금란에 놀러 갔다가 그만 북명의 경계에서 오랑캐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함께 갔던 이들은 모두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그대로 돌아왔고 안상만 홀로 불해랑을 뒤쫓아갔다. 3월 11일이었다. 사람들이 돌아와 왕에게 불해랑의 일을 아뢰니 왕은 무척 놀라며 말했다. 선왕께서 전해주신 신령스런 피리를 지금 현묘한 검은고와 함께 궁중 창고에 잘 간수해 두었는데 무슨 일로 국선이 갑자기 적에게 잡혀가는 일이 벌어졌단 말인가?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런데 바로 이때 상스러운 구름이 천전고 위를 덮었다. 왕은 무슨 일인지 너무 두려워 사람을 시켜 창고 안을 조사해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천전고에 보관한 검은고와 피리가 모두 없어졌다고 하였다. 왕은 너무 슬퍼 탄식했다. 내 얼마나 복이 없으면 어제는 국선을 잃고 오늘은 또 현묘한 검은고와 신령스런 피리까지 잃는단 말인가. 왕은 창고를 맡은 관리 김정고 등 5명을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나라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창고에 있던 검은고와 피리를 되찾아오는 사람에게는 1년의 조세를 상으로 주겠다. 한편 아들을 잃은 불해랑의 부모는 아들이 사라진 그날부터 매일같이 백률사 불상 앞에 나아가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빌었다. 그러던 5월 15일 저녁이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향탁 위에 검은고와 피리가 놓여 있었다. 영문을 몰라 멍하니 있는데 뜻밖에도 불상 뒤에서 불해랑과 안상 두 사람이 걸어 나왔다. 부모는 몹시 기뻐 달려가 아들을 얼싸 안으며 그간의 일을 물었다. 불해랑은 그간의 일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적에게 잡혀간 뒤 적국의 대도구라의 집에서 말을 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대오라니의 들에서 마르게 풀을 뜯기는데 갑자기 단정하게 생긴 스님 한 분이 검은고와 피리를 들고 오시더니 저에게 고향 일을 생각하느냐며 다정하게 물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나 스님 앞에 꿇어 앉으며 임금과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울먹였습니다. 스님이 그러면 나를 따라오느라 하더니 저를 바닷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안상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들고 있던 피리를 둘로 쪼개더니 우리 두 사람에게 주면서 각기 한 짝씩에 올라타라고 하고는 그는 검은고를 탔습니다. 아, 바다에 떠서 이렇게 오다 보니 금세 이곳에 닿더군요. 불해랑의 일을 자세히 보고받은 왕은 급히 사람을 보내어 그를 궐 안으로 맞아오게 하였다. 불해랑은 검은고와 피리를 가지고 대궐로 들어갔다. 왕은 쉰 양의 금은으로 만든 그릇 5개씩 2벌과 좋은 승복 5벌, 굵은 명주 3,000필, 밭 1만 경을 백률사에 내려주며 부처님의 큰 은덕에 보답하게 하였다. 또 특별 명령을 내려 죄인들을 모두 풀어주고 관리들은 벼슬 3계급씩을 높여주었다. 아울러 백성에게는 3년간의 조세를 면제해주고 절에 주지스님을 봉성사로 옮겨와 살게 하였다. 한편 불해랑과 안상 그리고 불해랑의 부모에게는 대각간, 대통, 태대각간 사량부 경정 궁주의 벼슬을 내려주었다. 또한 창고를 맡았던 다섯 관리를 모두 용서하고 이들에게도 각각 5급의 벼슬을 내려주었다. 그런데 다음 달인 6월 12일에 혜성이 동쪽 하늘에 나타나더니 17일에 또 서쪽 하늘에 나타났다. 천문을 맡아보는 관리가 왕에게 아뢰었다. 이것은 거문고와 피리에게 벼슬을 내리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왕이 깜짝 놀라 피리를 만만파파식적이라고 명하니 혜성은 곧 사라졌다. 그 뒤에도 피리와 관련한 신령스럽고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
피리를 타고 거문고를 타고 바다를 가르며 온다. 이거 뭐 어쩐지 이렇게 수상스키 같은 게 연상이 되는데 어찌하거나 언제나 위기에서 구해주는 건 역시 스님이세요. 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만파식적이 삼국유사에서 자취를 감추었다는 삼국유사 삼철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삼국유사는 김유신의 탄생에 대해서 고구려의 이름난 점쟁이인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점쟁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미남, 2번 추남.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아, 멋쟁긴 점쟁이야.
이거 너무 네. 너무 노골적으로 가르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좋잖아요.
가을 남자라는 뜻인가?
가을 남자라고 얘기해줘야 되나? 나는 못생긴 걸로 해석할래요. 아, 사람들은 모두 다 이승에서 끝까지 해내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있겠죠.
예. 네. 지금 이야기는 이걸 못하면 난 죽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네. 진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남자 선율스님 이야기 들어보시죠.
망덕사의 선율스님은 말년에 신도들에게 받은 시주돈으로 600반야경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일을 미처 다 마치지도 못하고 저승사자에게 쫓겨 그만 저승으로 가게 되었다. 염라대왕이 선율에게 물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선율이 말했다.
저는 인간 세상에서 대품 반야경을 만들었는데 미처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잡혀왔습니다.
염라대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너의 수명이 이미 다하기는 하였지만 그렇게 큰 일을 이루지 못하고 왔다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내주마. 어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던 일을 끝내고 오도록 하여라.
선율은 무척 기뻐하였다. 선율이 인간 세상으로 오는 길을 재촉하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울면서 그의 앞에 다가왔다.
스님, 저는 신라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금강사의 논 한마지 길을 몰래 빼앗은 일 때문에 이곳에 잡혀와서 지금까지 가진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님, 이제 고향 신라로 돌아가시거든 제 사정을 우리 부모님께 꼭 알려서 그 논을 빨리 돌려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참기름을 짜 상 밑에 묻어둔 것이 있습니다. 이불 틈에 감추어둔 곱게 짠 배도 있고요. 스님께서는 부디 그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에 불을 켜고 배는 팔아 경을 베껴 적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이 황천에서도 스님의 은혜를 입어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율은 그녀의 사정이 딱해서 부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대의 집은 어디인가?
사량부 구원사 서남쪽 마을입니다.
선율은 그녀와 헤어진 뒤 인간 세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미 그가 죽은 지 열흘이 지난 뒤라 그는 남산 동쪽 기슭땅 속에 묻혀있는 몸이었다. 선율은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계속 소리를 질러댔다. 사흘 만에 지나가던 소 치는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절에 가서 알렸다. 승려들은 모두 깜짝 놀라 무덤으로 달려나왔다. 그리고 선율을 꺼내었다. 멀쩡히 살아있는 선율을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선율은 그간의 일을 자세하게 말해주었다. 선율은 무덤에서 나오자마자 저승에서 만난 그 여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 여자는 죽은 지가 15년이나 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참기름과 배는 여자가 말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선율은 여자가 부탁한 대로 그것을 꺼내어 불을 켜고 경을 베끼는 데 사용하게 해주고 여인의 명복도 빌었다. 그날 밤 여자의 영혼이 찾아와서 말했다.
스님의 은혜로 저는 이미 고뇌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감동하였다. 그리고 서로 도와 반야경을 완성하였다. 이 책은 지금 동도 숭사서고에 있는데 매년 봄과 가을에는 그것을 읽으며 재앙을 물리친다고 한다.
아, 그냥 매장에 낀 왕정이지 화장했으면 육신이 없어서
내 몸 돌려줘 이렇게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저는 염라대왕께서 넌 뭘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저 고전 읽다 왔습니다요. 저 근데요 내일 삼국리사 편을 아직 소개를 마저 다 못하고 왔는데 저 도로 돌려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돌아올 것 같아.
아니야 옛끼 이 녀석 내 자리로 갈 거라. 고전 읽기는 구본형도 있다 이렇게 하실 것
나도,
같아.
나도 같이 잡혀가가지고.
아유 저희가 지금 삼국유사를 읽다 보니까 상상의 나래가 막 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선생님 근데 이렇게 선율스님처럼 무언가 이렇게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우리이기도 하지만 또 이 삼국유사 속의 인물 중에 아까 지금 앞서서 선생님의 김유신 장군 이야기
얘기하다 말았죠.
예, 네. 그분도 되게 당당하고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되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다 바쳐서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이제 사마천도 궁형을 받았잖아요. 궁형을 받는다고 하는 건 그건 부끄러움의 극치이기 때문에 가장 비겁한 자도 이 판결을 받게 되면 다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사마천 자살 안 하죠. 왜냐하면 나는 이 사기를 쓸 수밖에 없다. 난 이걸 쓰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치욕을 무릅쓰고 이제 사기를 남기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아까 김유신 장군 얘기 내가 조금 이따 더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김유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삼국 통일을 이루기 전에는 난 죽을 수 없다. 이게 이제 확실한 이분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김유신 장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힘, 지략 그리고 신술까지 같이 가진 이렇게 목표가 있으면 절대로 이 목표를 놓치지 않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신술을 보여주는 거를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은 이제 선덕여왕 제의가 한 15년 되시는데 맨 마지막에 비담의 난이라는 이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들이 이제 그 이 부르짖은 건 그거에 여왕이 돼서 신통치 않기 때문에 다시 그 이 정권을 바꿔야겠다 이제 이런 주장이었죠. 그래서 명활성이라는 곳이 이제 전장터가 되게 됩니다. 근데
네.
마침 그때 전쟁 중이었는데 큰 별이 월성을 향해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월성이라고 아이고. 하는 건 임금이 있는 곳인데
네.
별이 큰 별이 떨어지니까 야 너희는 이제 패했다 이렇게 이제 반란군 쪽에서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토벌군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기가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그 김유신이 그 토벌군의 대장이었는데
예.
이분이 이제 밤에
예.
이 연을 만들고
예.
그 밑에다가 허수아비를 매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밤에 이걸 이제 하늘로 다시 띄워 보내요. 그리고 나서 야 어저께 떨어졌던 별이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예.
이제 사기가 이제 막 올라서 승리하게 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선덕여왕은 이 해에 돌아가세요. 결국 돌아가고 이게 647년에 있어 667년에 있었던 일인데
예.
647년에 있었던 일인데 647년에 진덕 여왕이 이제 예, 승계를 하게 예. 되죠. 그때 어쨌든 보시면 김유신이 이야기 속에 김유신이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그 추측하고 유추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유, 들어도 들어도 끝이 없는 이 이야기. 정말 선생님과 따로 만나서라도 어떻게 특강이라도 듣고 싶은 마음이에요.
언제 한번 특강을 한번. 네.
예. 자, 내일도 저희 삼국유사 준비되어 있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죠?
내일은 이제 충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일본과 우리의 관계를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김재상의 이야기.
네. 예,
그리고 신무대왕 때 있었던 연파와 궁파의 염장과 궁파에 대한 이야기
네.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쭉 들어볼 겁니다.
신충 이야기도 하나 더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하니까 네네. 이 삼국유사는 아껴뒀다 아껴뒀다 읽고 싶은 그런 책이에요. 하나 오늘은 여기까지 책을 덮겠습니다. 내일 다시 펼쳐보도록 하죠.
네.
또 하나의 도전.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더 실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돛줄을 던져라. 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하라. 당신의 돛에 무역풍을 가득 담아라.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미국의 소설가이자 사회비평가였던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11살 때 아버지를 잃고 인쇄공, 수로 안내인 등으로 일하면서 변변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던 마크 트웨인. 하지만 그는 공립도서관에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고 이렇게 스스로 독학하여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톰 소야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 미국 문학의 효시라 불리우는 작품들을 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20년 후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과감하게 돛줄을 던지고 바다를 향해서 항해할 수 있을 겁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이죠. 파라다이스 스파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리믹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애니플레이스에서 색조 2종 세트,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비비와 모이스트 앤 플럼프 립스, 현암사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 민음사에서 삼국유사, 와이즈베리에서 구본영의 신화 읽는 시간. 공연 선물 있습니다. 2012년 세계국립극장 페스티벌 공연작 삼국유사와 만난 셰익스피어의 연극 템페스트. 알츠하이머 초기 판정을 받은 엄마와 노처녀 딸의 코믹한 감동 스토리 뮤지컬 엄마 더 메모리 쇼 초대권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말씀해 주세요.
김유신으로 환생해서 태어난 고구려 점쟁이의 이름은 추남이죠.
멋있겠어요. 이걸 선생님은 가을 남자를
가을
해석한.
가을 남자입니다.
저는 못생긴 남자를 해석을 하고. 자, 퀴즈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이 끝난 후에 고전읽기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락처하고 주소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저희 홈페이지 한 번씩 들러와 주세요. 그리고 방송 내용 또 뭐 여러 가지 이벤트 확인해 보시면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끝곡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들으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낭독해 주신 북나래에서 백운철 씨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고전읽기의
구본영
이희구였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